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토라를 기초로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는 지혜, 지시 또는 가르침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토라를 히브리 성서의 처음 다섯 권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유대민족인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종교인 유대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교는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분단이 된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 다윗의 뿌리인 이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나뉜 남유다를 말하죠. 이 남유다에는 이 유다지파, 그리고 당시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지파, 그리고 유다지파와 또 베냐민지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그들은 레위지파였겠죠. 이렇게 세 지파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런 이 나라를 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유다지파 사람들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워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유다지파에 대해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들을 이야기하려면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죄가 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과 많은 후손을 줄 것과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아, 너무 중요한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주변의 뭐 중국과 일본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해당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족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히브리족을 이끌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이끌 사람으로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여러 신을 숭배하는 다른 민족들과는 구분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따르는 일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떠나시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긴 역사를 통해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도록 도와주셨지만 고통을 받는 것도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살아왔든지 무엇으로 고통을 받았든지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살아남아 있어요.
아,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문제는 그들이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구원자인 메시아를 항상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신실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길 바라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시대에 살았던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했죠.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유대교가 기독교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속하지 않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어떻게 예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인 어린이는 신명기 6장으로 기도를 처음 배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많은 유대인이 이 구절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념일이 1년 내내 아주 많습니다.
유대교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보통 매주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 시작되어서 토요일 해가 질 때 끝이 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성스러운 날이고 휴식하는 날입니다.
유대인 가족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에 한 번,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또 한 번 회당에 갑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당과 같은 장소예요.
금요일 저녁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특별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어머니가 양초 두 개의 불을 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아버지가 포도주 잔을 들고 가족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모두 소금과 빵 한 조각을 먹어요.
네,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약 16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 모두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는 하나님 또는 메시아를 믿지 않기도 하죠.
대략 6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과 비슷한 위치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로 여행을 오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유대교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관계와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도 또 우리도 구약 성경을 동일하게 정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빠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이유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신약성경은 구약성경과의 연속성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율법과 복음에 연속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로 시작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은 유대인으로부터 또 이방인들까지 향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과 유대교를 모르고서는 신약성경이나 기독교 그 자체를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신약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과 유대교 그리고 유대인들을 알면은 구약성경은 물론이고 신약성경에서 보고 있는 여러 일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아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역사는 성경을 보는 거울과 같네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비록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세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세가 변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의 신앙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뭐 1,200년 된 게 아니니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서인 율법, 그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가 뭐예요?
토라는요.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 하면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토라라고 하는 것은 우선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그들은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그들에게 뭐 선지서, 예언서, 시가서와 같은 성문서를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 구약 성경과 똑같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토라를 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만 이 유대교인들은요. 이것이 곧 법이자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리고 믿어온 몸속에 깊게 배인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토라가 유대교와 또 유대인들을 지탱해온 믿음이자 정신이고 또 유산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속에는 그들만의 어떤 통일된 의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사상이 똑같고요. 그 유대교인들 모두가 행동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습이 같습니다. 교육을 같이 받고요. 그 철학적 그리고 그들의 가치 그리고 그들만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엄청 탄탄한 공동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피 한 방울 나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단단한 공동체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사상, 또 행동이나 관습, 철학, 가치, 뭐 그들의 세계를 전혀 다르게 뒤흔들어 놓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오면서 행했던 것대로 예수님은 행동하지 않으셨고 또 그들이 전통으로 여겼던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죠.
또 그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오히려 예수님이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셨으니까요.
맞아요. 그런 예수님을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였나요?
유대인들이었죠.
그렇죠.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주축은 누구였나요?
그것도 또한 유대인들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유대교를 떠나고 예수님을 믿는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유대인들 자체가 통일된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 제약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고 옆에 사람들 눈치도 많이 봐야 됐을 것 같거든요.
네.
그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버림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기 쉬웠을 테니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수많은 나라들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았던 것과 비슷하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 단단한 공동체인 유대교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분명했어요. 무엇이었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메시아 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자,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적이 언제였나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던 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만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탈출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전부이며 구원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런 구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육체와 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몸으로 보이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이나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육체적인 구원만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해도 그것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종말 구원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이 임했지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은 이 개념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가 없고 오직 아직만 있을 뿐이에요.
아, 여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확연한 차이가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유대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왜 일요일을 안식일로 보내는 건가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질문이에요. 알면 참 좋은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토요일 날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일요일,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요.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안식일은 며칠에 속하게 되나요?
안식일은 마지막 7일째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안식하셔서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허락받았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쉬신 7일째 우리도 안식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일요일로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6일이고 마지막 7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날을 안식일로 삼은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네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왜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보내는 건가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어떤 의미인 건가요?
주일은요, 주님의 날을 뜻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언제 부활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 기독교는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이후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승리의 날을 구약의 안식의 성취이고 영원한 안식을 보증하는 증표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 우리는 죽음에서 그리고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 된 것입니다. 만약 노예가 안식 후 첫날 해방되었다면 매주 안식 후 첫날만 해방된 것인가요?
아니죠. 그날 이후 모든 날이 해방의 날이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날 이후 모든 날을 해방의 날로 보게 됩니다. 영원한 희년이 선포된 것이죠.
희년은 무엇인가요?
네. 매주 누리는 안식일의 개념은 사실 희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희년 한 해 동안에는 모두가 안식을 누립니다. 땅도 동물도 안식을 누리고요.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고요. 노예들을 자유케 해줍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작게는 매주 하루, 그러니까 안식일, 그리고 7년에 1년인 안식년, 그리고 7년을 7번 보낸 다음 해인 50년째, 49년 다음 해인 50년째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와,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이 희년이 모두에게는 정말 축복이 가득한 날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땅에 영원한 희년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모여 예배하고 기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매일 모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을 지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지정해서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이는 일요일, 그러니까 남조선에서는 보통 주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이 주일은 사실 일주일의 하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313년, 그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에 로마는요, 그동안 박해를 가하던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승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태양신과 뭐 그 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숭배했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태양을 위한 날로 일요일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일요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일요일과 기독교의 주기가 똑같았던 거예요. 이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 일요일은요 휴일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이 휴일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맞아요. 안식일과 희년에 대한 개념과 부활의 개념이 연속성 있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수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이 희년이며 안식년이고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의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비록 어려움과 박해 속에 있지만 이 날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날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유대교 얘기해보고 또 기독교랑 살짝 비교해보았는데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실까요?
비슷한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재미있었어요. 그 비교가 재밌고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안식일이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승리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기억해야 되는 날을 기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주일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아침을 시작하면 매일매일 주일 주님의 날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힘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주님의 날 그 희년을 조금 더 많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날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날의 기본적인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빚졌던,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해방되고, 또 죄가 탕감받고, 우리의 모든 빚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얽히고 설켰던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발목을 잡던 수많은 것들이 그것들에서 해방되는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들도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또는 또 뭐 세상의 어떤 수많은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로 보내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려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선량한 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서로 화해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 독일에 있는 저의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항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7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엘리나이고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때때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힘들어질 때면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헌신된 마음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모든 것에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걸으며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북지른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가오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입니다.
오늘은 역사에 관한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유물 중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죠?
네, 문서로 기록된 법전 중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법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보다 100년 앞선 수메르 법전이 발견되면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법전이라는 기록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 문자인 서령 문자로 기록된 법전으로서 다른 여러 고대 법들의 비교 연구를 발달시킨 중요한 법전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상해를 입은 것과 동일하게 벌하고 보상하라는 내용이지요. 그런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는데 모세의 율법과 비슷하지만 귀족에게 유리한 법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당시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종이나 노비의 권한을 기록한 모세의 율법은 정말 혁명적인 것이었네요.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세상이 돌아간다면 정말 아름답고 살만하며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율법서를 읽으며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법을 제정하고 반포한 사람이 함무라비 대왕이어서 붙여진 이름인가요?
맞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것입니다. 작은 소왕국을 고바벨로니아라는 강대국으로 승격시킨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입니다.
바빌로니아라면 혹시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대 시기의 바벨론은 다른 제국들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맹주가 되었는데 포악한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신물이 난 식민지들이 신흥 제국인 바벨론을 따르게 되면서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제국으로 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하면 안타까운 성경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정복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정복되어 포로로 끌려간 역사가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아수르 제국뿐만 아니라 바벨론식 교육을 내세워 제국을 운영하려던 바벨론도 결국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명은 겨우 7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대한 자료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짧은 제국의 수명 탓인지 세계사 기록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매우 강하고 견고해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거대한 제국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다니 세상 영화는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제국이나 통치자가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17장에 이어 18장에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17장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라고 한다면 오늘날을 18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나와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 당시 바벨론인 로마 제국은 세계 정치, 경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사치와 향락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귀금속부터 의류, 가재도구와 사치품들, 향품과 식품들에 이르기까지 풍성하고 다양하네요. 거기에 짐승들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소유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 전쟁과 수입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페르시아, 터키, 이집트, 인도, 중국 등에서 이 모든 물품들을 수입해 왔지요. 이와 같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러므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큰 권세를 받은 천사의 모습도 인상적인데요. 너무나 빛이 나서 땅이 환해질 정도라 하네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천사의 모습이 이 정도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지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천사의 모습도 이 정도입니다.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약 150년 전 예언된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21장 9절입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사야에서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 한 것처럼 종말의 세상 문명과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큰 바벨론 성이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구약 시대에 실제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기 150년 전에 예언됐던 말씀이라니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목사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표현은 앞장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선언을 반복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에도 남유다를 집어삼킨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50장 39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느니라.
나라가 폐허가 되면 새와 들짐승들이 들끓듯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 멸망을 통곡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세 부류의 계층이 통곡하죠. 먼저 요한계시록 18장 9절 10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떠다 화이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첫 번째 부류는 땅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불타는 바벨론성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심판이 한 시간에 즉 순식간에 이르렀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땅의 상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상인들이 애통하는 이유가 밝혀지고 있네요. 바벨론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장사를 하며 살아왔는데 갑작스런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 애통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바다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의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의 상품으로 치부하던 바다 상인들도 바벨론의 멸망으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왕들과 상인들, 바다 사람들 모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에 기대어서 먹고 살고 정치적, 경제적 유익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입을 모아 그러한 부가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외치며 두려워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 나라의 끝이 이러하군요. 그 권세가 대단하고 견고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멸망하게 되네요.
바벨론의 부를 흠모하여 바벨론으로 먹고 살면서 힘을 과시하던 사람들도 바벨론과 함께 망하게 되는데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자들의 결국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천사가 하늘과 성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기쁨을 선포하고 있네요. 세상 나라가 큰 위세를 가지고 이들의 삶의 근간을 파괴하고 박해해 왔으니 하늘의 사람들에게는 해방과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군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던 날이 우리에게는 광복의 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 사람들에게는 슬픔이지만 하늘의 관점을 가진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옛적 애굽에 내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듯이 바벨론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멸망은 불신자들에게는 슬픔의 근원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북조선 성도님들에게도 해방과 구원의 날이 속히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벨론 멸망의 참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참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소개가 되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첫째는 큰 돌이 바다에 던져져 다시 볼 수 없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하여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큰 돌을 묶어 물에 던지는 것은 예레미야에서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참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입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패하리라 하라 하니니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원바벨론은 유브라데 강물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큰성 바벨론은 무겁고 큰 돌이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됨을 보여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둘째는 결코 무엇을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표현으로 바벨론 멸망의 참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절 23절입니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과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사람 사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완전한 종말을 맞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셨습니다. 먼저 음악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예술 활동이 사라지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공업자들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데 경제 활동의 붕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곡식이 없다는 것으로 식량의 고갈을 의미하겠네요. 등불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부분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도시의 밤을 비추는 불빛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불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문명들이 황폐화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식이 사라진다는 뜻이겠네요. 결혼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인데요.
그렇죠. 결혼의 붕괴는 모든 사회의 제도가 붕괴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멸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심판받는 바벨론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셔서 형을 집행하신 것인데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첫째로는 교만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인간과 피조물의 죄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녀 바벨론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피조물의 본질과 본분을 잊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간 것이 심판의 첫째 이유군요. 그런데 정말로 세상 정신인 음녀 바벨론이 세상 사람들을 이런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과 부를 추구하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으로 뒤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은 아주 힘든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하죠.
그렇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켜 생존과 성공에 목숨을 걸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생존과 성공에 목숨을 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만국을 우상 숭배로 이끈 것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은 만국과 더불어 음행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도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음행에 대해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에서 살펴본 것이 기억납니다. 음녀 바벨론의 음행은 하나님의 가치 원리, 뜻과 반대되는 반하나님적인 사탄의 가치 원리, 뜻을 말하는 것이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하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영적인 음행인데 큰 성 바벨론이 음행 때문에 심판받았음을 성도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건 바벨론과 멸망의 한 배를 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준엄한 음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바벨론이 심판받는 세 번째 이유는 교회를 박해한 것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박해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피가 바벨론 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해 삶의 근간을 파괴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세상 나라의 악행을 하나님은 죄하시지 않으심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죽임당한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응답이 이제 여기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박해에 따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갚아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네 번째 이유는 세상에 대한 폭력 때문입니다. 바벨론 성 안에서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만이 아니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9절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도 예레미야 시대의 바벨론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평화를 추구하며 그들의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그것을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의 팍스 로마나인데 팍스 로마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에 의한 평화, 폭력과 피로 물든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피값으로 이루어진 거짓 평화였군요. 폭력과 힘으로 만들어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들은 아름다운 것들로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 내부는 탐욕을 이루기 위한 폭력과 살인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피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바벨론이 행한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가 그가 행한 것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 6절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고 악행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의 최후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행을 일삼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령인 힘센 천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큰 위세를 떨치던 큰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벨론 안에는 정복전쟁과 수입으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각종 보석들, 우류, 그릇, 향유, 공유와 정우들, 심지어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소유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폐허가 되자 바벨론에 기대어 정치적, 경제적 유익을 누리던 땅의 왕들과 상인들, 바다 사람들이 크게 충격받고 성 밖에서 애곡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성 바벨론에게 박해받았던 하늘에 속한 성도들과 사도들, 선지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구원, 해방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옛적 애굽에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듯이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멸망은 불신자들에게는 슬픔의 근원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의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아멘.
천사는 바벨론 멸망의 참상을 전해주었습니다.
첫째는 큰 돌이 바다에 던져져 다시 볼 수 없는 것처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여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음악과 경제활동, 등불 및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라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이 멸망할 것을 말해줍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교만하였으며 만국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약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를 흘려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미혹해 같은 길을 가게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죄악은 반드시 심판받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큰성 바벨론에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할 것과 이로 인해 세상 나라 바벨론에 기대어 먹고 살던 땅의 왕들과 상인들, 바다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애통할 것이 선포되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됨을 가르치고 격려하십시오. 큰성 바벨론은 큰 돌이 바다에 던져져 볼 수 없듯이 완전히 멸망하여 도성 안에 존재하던 예술, 경제, 문명, 사회 제도가 다 사라져버림을 알려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를 잘 분별하며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가르치십시오. 큰성 바벨론은 교만했고 만국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으며 교회를 박해하고 약자들을 포함한 세상에 폭력을 행사해서 심판받게 되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가 돌이킬 수 없이 악이 가득 찼을 때 그가 행한 것에 갑절을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